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8일 주의 날입니다.
주가 크시는 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우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실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에 관하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귀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또 누가 지하 세상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도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다. 그분의 말씀은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누구든지 한 것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경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에 관하여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다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라고 쓰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기쁜 소식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전해졌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민족이 아닌 자들을 써서 너희가 샘나게 하고 깨달음이 없는 백성을 써서 너희가 화내게 하겠다. 그리고 이사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였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려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구나.
Leviticus 9. 여드렛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제물로 바칠 숫염소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수당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제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려고 속죄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오니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죄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의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을 차면서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넘겨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 높을 살랐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은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제물로 바칠 숫염소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도로 바쳤다. 아론은 이어서 곡식제물을 바쳤다. 한 줌 가득히 떠내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사의 제물인 수소와 염소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그들은 수소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수당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어서 그 기름기를 가슴고기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가슴고기와 오른쪽 다리고기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땅에 엎드렸다.
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쓰는 믿는 이들이 아람 말을 쓰는 다른 믿는 이들을 두고 불평하는 일이 있었다. 날마다 믿는 이들이 식량을 나누어 받을 때 자기네 호러미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열두 사도는 믿는 이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들은 무사람에게 우러름을 받고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섬기는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믿음이 깊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더불어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뽑았다.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 일곱 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다.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에 순종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교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5장에 나타난 성령을 속이는 일에서 이제 파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구제의 일이 편파심을 일으키고 서로 원망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이 은혜의 교회 속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끄림 없는 어두움의 세력에 교회는 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대응하고 그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더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교회에 무엇이 귀중한가도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증거한답시고 구제나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구제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규모를 따라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건전한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장하는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짐짓 많아지는 숫자의 마력에 정신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많아질 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검증하는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의 문화나 사람들의 형태를 볼 때 이런 일은 충분히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름들을 보면 헬라식 이름이나 히브리식 이름, 경우에 따라서는 라틴식 이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당시의 상황적인 면이기도 하면서 본문의 경우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한 것으로 보아서 매일매일 교회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식물이나 그 비용을 나누어 준 것으로 이해가 되고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이 파당의 문제로 일어난 일은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데에, 즉 자기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영적인 진리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원망부터 하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원망의 특징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 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원망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르는 데 있어서 원망만큼이나 무서운 적도 없습니다. 결국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은 감사를 가르치지만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원망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원망의 해결책을 바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시대 교회나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문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일은 늘 성령의 충만과 하늘의 지혜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결국 어떤 것일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즉시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한 해결을 시도하는데 역시 성령의 가르치시는 방법을 의지함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쳐놓고라는 말은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말이고 공개라고 하는 말은 식탁이나 밥상을 차리는 상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밥상을 차리는 그런 것으로는 합당치 않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다행히도 성령의 사람들인 사도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를 바르게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나누어주면서 원망을 듣지 않도록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감당할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고 이것은 적어도 이 일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일꾼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인 겁니다. 분명히 그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인다는 것도 아님에도 이 일을 맡길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높은 영적인 자격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3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처음 교회에서 이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주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세상 땅끝까지 그리고 이 역사의 종말까지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죄에 죽을 사람들을 살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분배를 위한 구제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도에 한결같이 순종한 것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순종이라는 단순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생각대로 이것저것 헤아리는 대신에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받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요청대로 사람을 선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는 모범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준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한 선택 그리고 영적인 위탁이 안수와 기도로 완성됩니다. 교회는 본래적인 기능에 있어서 예배,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 상호간의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 바로 전도지요. 그리고 구제, 봉사의 일인데 이런 세 가지를 균형적으로 잘 감당하고 어느 부분에 치우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일을 즉시로 개선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한 부분에만 치우치기 쉬운 약점을 가지게 되고 그 잘 되는 것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진리뿐만 아니라 은혜에도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부단히 기도하고 힘써야 할 모습입니다. 이 시장의 교회들이 어떤 부분에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여 예배와 선교와 구제 모두가 균형을 갖지 못한다면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바라심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어둠의 도전에 직면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하고 치료함으로써 계속 바른 성장을 가져오게 됨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짓 말씀을 등한히하게 될 뻔했던 잠시 동안이라도 시험에 빠졌던 교회는 그것을 성령의 지혜에 의하여 회복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7절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교회 수가 많아지는 것은 바로 말씀의 왕성, 성장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이 아닌 말씀의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 그들의 반대자들까지 복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고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왕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즉 불법이 성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이 오히려 왕성하게 된다는 데서 안타까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이 왕성하면 결과로 사랑이 증가하여야 하고 그러한 결과는 다시 반대자들을 굴복시키는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 바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왕성한 교회에도 시험은 있었고 분파는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라는 기관에 있어서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이는 물질의 공개조차도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칭찬듣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불균형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반대자들까지도 굴복시키시고 더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각자의 믿음이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는 은혜의 역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느질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에게 떠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세상의 관점에서 도르가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르가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바느질이었는데 누가 그것을 뛰어난 재주라 하겠습니까? 산업혁명 이전, 그것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 바느질은 여성이라면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미리암처럼 여선지자도 아니었고 드보라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여성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르가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도르가는 요파에 살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파에는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촌이 대개 그렇듯이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갔다가 궂은 날씨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회 보장제도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으면 모든 수입원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9절 바로 뒤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르가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처럼 보이는 바느질로 당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과부에게 도움을 준 여제자였습니다. 이런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과부들을 위해 만든 옷을 그에게 보여주며 울었습니다. 이야기는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르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바늘과 실이 제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무엇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 언약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시편 제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면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